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갖출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뭐냐면 수요일이지요. 비가 오지요. 휴일이지요. 이 수요 예배 때 비 오는 날, 더군다나 휴일을 맞은 수요 예배 때는 자리가 휑하니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다는데 여러분들은 자리가 꽉 찼네요.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많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 또 마음이 놓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참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좀 어려워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따라오고 계셔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지요? 예, 꼭 그랬기를 바라요. 예, 하나도 도통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시간 아무쪼록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온통 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또 법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예, 법이 없이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웃들과의 어떤 정겨움 속에서 굳이 법 없이도 살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꼭 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법이 없으면 대단히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페널티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벌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 법이 많아서 그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법 속에서 태어났다가 법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될까요? 혹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알고 계세요? 있죠. 죽을 때요. 사람은 죽을 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지요. 더 이상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죠. 이 법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죠. 자유하게 되죠. 죽을 때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이 법에 살아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이 유효한 것이지 만약에 죽은 것이 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 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힘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죽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구속받은 존재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구속받아 살아왔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는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36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엄청난 율법이 있지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248가지의 하라는 그 명령과 하지 말라는 365가지의 그 명령 다 알고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완전히 속박이지요. 그리고 구속이지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지요. 답답하지요. 예? 그랬단 말이지요.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지요? 알지 못하느냐,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주관하게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의 방편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또 커다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여기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뿐만 아니라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끝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결코 이들에게 반갑지 않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삼중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삼중 원리는 뭐냐면, 첫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이 로마서에서 계속 구원의 삼중 원리를 얘기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이것의 배경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배경이.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 속에서 이 구원의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지 않겠습니까? 반발하겠지요. 그래서 이 7장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7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자유하여야만 하는가,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자유를 언급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서의 자유는 하나의 과거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율법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율법을 어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본래는 율법의 구속 아래에 머무는 자,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 율법 아래에 머무는 자로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그 안에서 자유하게,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 죄에서의 자유는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속박되어져 왔지만 이제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자유, 현재적인 자유를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나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다. 사도가 우리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7장의 앞부분은 바로 6장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근거 있는 설명이라 볼 수 있는데, 지난주까지 6장에서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장에서는 이것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주 살펴본 6장 14절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죄와 율법은 서로 굉장히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어야 세력을 갖게 됩니다. 죄는 율법이 있어야 세력을 갖게 되고, 또 율법은 죄가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죄는 율법이 있어야 세력을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돼요. 또 율법 역시 죄가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죄가 없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럼 율법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어떤 더 확고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죄가 자리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도 또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율법에서도 죽었다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에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문제없이 살아요. 그런데 정말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하지요.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가 얼만큼 죄인인지, 얼만큼 큰 죄인인지 알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잣대로 율법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죄가 만약에 없다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딱 하는데도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무엇으로?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시라고 하는 여인이 L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답니다. 예,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L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대단히 완벽주의자예요. 대단히 꼼꼼하고 완벽적이고 그래서 아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사사건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늘 지적을 해요. 예, 늘 지적을 해요. 그 여자 C라고 하는 여자는 마음이 많이 위축돼요. 이제는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지적질만 당하니까 이제는 위축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죽게 돼요. 죽게 됐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그러지 못했어도 속으로는 아,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는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자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죄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자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과 사는데 이 사람은 사사건건 따지지 않아요. 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폭넓은 그 포용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살아가요. 이 여자는 드디어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이 다 회복되고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예. 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고 L이라고 하는 노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J는 바로 지저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인의식 속에 빠져 살게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자신감 없이 살게 합니다. 죄인인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죄인 된 의식 속에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용서가 가능해졌고 예수 안에서 죄 씻음의 것들이 은혜의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현대적 감각으로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나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일까?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도 문제 없는 것일까? 정말 얼마나 고민합니까? 안 그러세요? 고민하고 만난 짝이 그 정도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만났는데 고민한 그 짝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분 대충 길거리 만나가지고 대충 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야, 이 사람하고 내가 한평생 살아도 문제 없을 것인가. 늘 그러다가 해서 큰 결심을 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 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 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속았다, 그리고 속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걸, 이런 생각들을 늘 하지 않아요? 예. 뭐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들은 늘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원수지간이 돼서 지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혼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단 결혼하면 남자에게 매이게 되고 남자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속박,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울은 율법과 우리를 마치 부부 관계처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요.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결코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고 해요. 도대체 언제 죽었다는 걸까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라는 삶의 원리를 다시 새롭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대신 예수님이 죽고 그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합당하게 이루어 놓은 거예요. 충족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없게 됐다. 왜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좀 4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접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얘기예요. 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가기
위함이다 얘기합니다. 각이 위함이다. 4절 중간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 이거예요. 결혼한 관계. 그래서 더 이상 옛 남편이 이젠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이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나의 새 남편인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고 군림하던 그 남편과 같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해심이 많아요. 넓은 포용력이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옛 남편 애첨에서처럼 복종하고 어떤 두렵고 하는 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맙고 이제는 감사해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며 하는 것도 아니고 위축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속박에 대해서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그 풍성한 은혜의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드리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라고 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성결한 삶을 얘기하죠. 거룩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엄밀히 말해서 불순종과 또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죠. 있어서는 안 되죠. 오직 있어야 되는 것은 순종이지요. 헌신이지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끌고 다녔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순종과 방종으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장의 마지막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와 결혼한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형편없이 살게 되면 결국 나 때문에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 얻어먹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악한 열매, 열매 맺지는 못하는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지요. 몇 가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죄를 깨달아야지요. 죄를 깨달아야죠. 바로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능력이 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었던 이 탐내는 마음이 바로 죄인 줄 몰랐다고 한다면,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계명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은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내 마음속에 온갖 탐욕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죠.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 이것은 죄지요. 죄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니까 죄가 살아나고 죄가 세력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악한 정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사망이 이르게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는 것이 뭐냐? 바로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계명 즉 율법이 죄인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된다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흉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얘기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뭐가 문제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은 이런 것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더 더럽게 살려고 하고 불의하지 말라고 하면 불의를 일으키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요즘 교회를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감각을 상실했고 죄는 많은데 죄의식은 없고 죄는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더럽고 추한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나야 할 삶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확실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